우리는 몇주 동안 마가복음 설교를 들었고 앞으로 들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바이오그래피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이순신전이나 뭐 기백범 김구전 같은 전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릴 적 깨우쟁이 밉상 10대 뭐 그런 그림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아버지 요셉 이름, 어머니 마리아 이름 그 정도죠.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친구 관계는 어땠는지 모릅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러면 어떤 책이냐?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그 사본들은 보통 대문자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 구분도 없습니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같은 문장 표시도 없습니다. 대표로 읽는 사람은 크게 읽어야 합니다. 그가 호흡을 멈추어줘야 문장 마지막인 줄 압니다. 이런 고대 문서들은 혼자 골방에서 소리 없이 읽으라고 쓴 글이 아닙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이 마가복음인데요. 16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도 딱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패션 내러티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패션이라는 것은 뭘 바란다는 뜻은 아닙니다. Suffering, 고난이나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체포, 구금,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스토리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서가 이제 마가복음인데, 9장부터 예수님의 그 유대 지역과 요단강, 예루살렘 중심으로 글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 앞에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갈릴리 복음사역이지요. 치유와 축기와 이적을 베푸시고 복음 선포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중심으로 수도 서울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저 멀리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본문은 에피소드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 논쟁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역시 안식일 문제인데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로 시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도전합니다. 왜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혼인집에 신랑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느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있을 때 그때는 금식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 비유를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려 세 가지나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느질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배 조각을 붙일 때새 것을 낡은 것에 대어서 깊지 않는다. 생생한 것이 낡은 것을 잡아당겨서 더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반박하신 것이죠. 세 번째 비유를 들어서 금식에 대한 반박을 하시는데 가죽 부대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러다가 가죽 부대가 터지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 신선하고 맛있는 그런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로운 포도주에 넣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셨죠. 금식은 옛, 올드를 뜻합니다. 낡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new, 새것을 뜻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금식과 같은 유대인의 전통도 콘텍스트에 맞춰서 있는 것인데 문맥을 좀 보라라고 하는 꾸지점이지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안식일에 관한 도전입니다. 밀밭 사이를 통과하는 중에 아마 그때가 본밀을 추수할 때인가 보입니다. 이삭을 잘라서 제자들이 비벼 먹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면 안 되는데 613조 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자신을 다윗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지키던 하나님의 전에 다윗이 그냥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라고 당시 이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이었는데 제사장만 만지고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른 부하들과 먹었다는 옛 사례를 들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도전에 반박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자신을 인자로 칭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인자 자신을 대비시켜서 반박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도 역시 안식일 도전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풍이 온 사람일지도 있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까지 하려고 이제 가만히 엿보고 있어요. 실수하는 걸 잡아내려고.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면 감옥에 넣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당신 앞으로 나와보세요.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고치려고 하시면서 이제 둘러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그러한 질문을 하고 엿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 말 못하지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침묵입니다.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악한 의도를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아마 눈이 그냥 불광처럼 불어떴을지도 몰라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치유하시죠. 그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그러자 그 환자는 회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 관점에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도전하는 그룹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 요한의 제자, 그리고 헤롯당입니다. 마침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18절에 처음에 나오고요.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인 3장 6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는 문단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전하는 그룹을 먼저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네, 오늘 설교의 맥락을 잡을 수 있는 두 가지 큰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는 한 패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원수지간입니다. 스승 요한이 다른 지도자 예수님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일종의 질투심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 제자들과 한 패가 된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또 한패가 됩니다.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뒤에 계속 읽으면은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짝을 짓는 게꽤 나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뭐 한패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보시는 입장은 저들은 원수이죠. 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역시 이 바리새인 그룹과 헤롯당 그룹들은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콤비죠. 저들은 원래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본질적으로 다른 당이고 서로 말도 섞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수지간이었죠. 앙숙이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이 세례요한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접근했죠. 그와 반대로 이제 헤롯당은 뭐 그런 식으로 요한한테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기들한테는 이미 헤롯 라인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 상태가 좋다고 하는 그 헤롯당. 아니야. 세상은 지금 뒤집어야 돼 하는 이 바리새파. 이두 파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한 패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서로 원수지만 그날은 한패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싫어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에 랍비라고 하면서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 라이프 스타일도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저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것은 자신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 아브라함 이전에도 내가 존재했다 하는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죄인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죠. 안식일을 범했죠. 이런 예수라면은 언젠가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 그 당시 통치 권력들이 외세가 개입할 것입니다. 바리새파 나름대로 로마와 대립각 중에 자기들만의 추구하고 지켰던 스테빌리티가 있었죠. 안정감이 있었죠. 이게 무너지는 것이니까 헤롯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개입하고 헤롯 안티파스를 권좌에서 밀어내면 자신들의 세력이 또 위협을 받게 되죠. 역시 안정 평화 기조가 좋습니다. 이런 공통된 목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사가 되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마가복음 본문에서 저자는 이 공모의 결과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공부를 했을까?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인데 아마 공모 합의가 아마 자체가 무산됐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이 예수를 한번 뒷조사해서 무슨 혐의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혐의점도 못 찾아본 거 볼 수도 있었어요. 괜히 또 예수님을 건드려가지고 대중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난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기회를 보자, 기다리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 사역 초기부터 메이저리그로부터 배척받은 마이너리그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인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금식과 안식일, 책잡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트랩에 빠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나쁜 생각들을 성경 공부하듯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부의 이제 도전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습니다만은 바리새인이든 헤롯 땅이든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든 헤롯 땅이든 뭐 요한의 제자든 그러면은 똑같은 목적인데 왜 예수님을 헤이트하는가 이거죠.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뭐 추리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미스언더스탠딩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마가복음의 그 모티프인데 어떻게 오해하게 됐는가 하면은 2장 16절에 이제 한번 보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을 이제 오해하는데요. 자, 제자들이 정말 몰랐다 알았다 혹은 예수님의 그 원수들이 그 뭐 몰랐다 알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저는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나와 너를, 우리를 상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하여 혹은 누구간데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고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이상한 일을 하시고 나면은 항상 질문이 어찌하여라는 질문으로 한다든지 누구간데라는 그런 질문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건인가를 확인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스토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혹은 저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설정한 아젠다가 있을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결국 메시아는 그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돼라고 예수님은 말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등장인물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독자인 마가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죠. 이 마가복음을 지금 읽어보는 나와 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이,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이. 본문을 읽을 때 자꾸만 등장인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고 안타까워하고 하지만은 그게 다 저자의 의도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읽는 나는 투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지. 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혹은 뭐 요한의 제자, 심지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지라고 다짐하게 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볼수 있죠. 독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테크닉입니다. 이 맥락을 알고 마가복음 혹은 다른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연합하는 이 사례는 너무나 신기해요.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이합 집산들 중에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보여요. 분명히 서로 원수되었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지금은 하나가 되어 현 정권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권의 수장 문 대통령이 예수님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패턴이 굉장히 참 놀랍다라는 뜻이죠. 코로나의 난, 전공의사들의 난, 뭐 검사들의 난, 뭐 언론의 난, 개신교의 난, 뭐 이런 것들을 다볼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하더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참이 문제는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은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생명이 귀한 것을 지금 왜곡시킨 신학으로 지금 예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본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연합하여 공모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핑계지요. 금식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토라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책 잡히는 일을 하면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겠다 하듯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너와 나, 우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 빠져도 괜찮아요. 더급한 생명을 건재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양이나 소나 가축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안식일에. 안식일을 건지면 안 됩니까? 살려야 되죠. 생명사역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라도. 지금 우리 주일 예배를 안전하게 볼수 있는 것은 사실은 소방대원 같은 경찰, 이분들의 그 수고가 아니면 저희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휴전선에 보초를 서고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아니면 주일날이라고 저희들이 안심 놓고 예배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복통 설사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다, 간호사가 없다. 예, 정말 그 생명이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응급진료 지금 받으러 갔는데 전공의사들이 데모하는 바람에 지금 두 사람, 세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도 나오죠. 그들이 진료 거부하면 죽습니다. 주일날에도 항해를 해야 저희들이 무역으로 물물교환이 되는 물자로 먹고 살수 있습니다. LA 산불도 그렇죠. 주일날 그 산불이 쉬었다가 다시 월요일날 다시 일어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주일날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많이 모이고 많이 접촉하고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거의 다 걸리고 그중에 병약한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챌린지는 세상 사람들이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의 신문을 통해서 보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시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3일 만에 살아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패가 되어서 의인을 괴롭히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괴롭히던 바리새인과 헤롯당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은 잘못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선언처럼 이미 예수님을 알고 마가복음을 읽듯이 마가복음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나 헤롯당이나 바리새인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이런 미스언더스탠딩, 오해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인데 지금 기가 막히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더 들어야 돼요. 복음을 온전히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풍성한 축복이고 은혜인가 다시 맛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처럼 쓸데없는 새로운 메시아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헤롯당처럼 아,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좋아하는 현재의 그러한 리더십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옮겨와서 보면 괜한 타협이나 불순한 연합이나 연맹이 필요 없습니다. 공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묶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모여도 어떤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 모의를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아래 모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발자취가 물론 앞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아래 모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모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당을 사례로 들어서 저희들이 마침 읽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어려운 방역 시기에 현 정권을 비판하는 것과 절묘하게 매치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내부에서의 적이 되지 말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라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참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적용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헤롯당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모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아니고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인 것을 알아서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